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잠언으로 모시겠는데요. 잠언 28장이 되겠네요, 오늘.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 죄에 대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든지 죄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뭐라 그럴까요? 좀 공포스럽게 만들지요. 그리고 자기 정죄의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젊었을 때 또 특별히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지요.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은 그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여러분, 참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요, 악한 일을 했다면 그것이 내가 직접적으로 발견되고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도망가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심리학적인 용어 가운데 죄책감, 즉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러한 죄책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매기 목사님이 한 번은 그 남부 캘리포니아 대학의 교수였던 어떤 그리스도인 심리학자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분이 매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 모두는 죄책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들의 오른팔처럼 우리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죠. 원하기는 하지만 아무도 이러한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는 한층 더 흥미있는 말을 이 매기 목사님에게 해주셨는데 우리 심리학자들은 그 죄책감, 컴플렉스의 장소를 이리저리 옮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치료 방법, 세상적인 해결 방법은 일시방편일 수는 있지만 영원한 해결 방법은 못 된다는 말씀이죠. 계속 보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람이 죄책감이 없다면 당당하게 일어서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마음에 죄책감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단 말씀이죠. 구절을 보실까요?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솔로몬 시대까지 기록된 모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오경이 들어가겠죠. 여호수아, 뭐 사사기, 그리고 시편 모두가 다 포함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시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의 기도가 환난 날에 응답된다는 것은 허황된 말이 되는 것이죠. 병든 딸을 가진 아버지가 애절하게 하나님께 자기 딸을 일으켜주시기를 간구한다는 눈물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가 경건한 친구들을 데려다가 자기 딸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다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여기 잠언에서는 악인들의 기도가 사실상 하나님께 역겨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로 가보실까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이러한 법들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예를 들자면 다윗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과 가정에게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었단 말씀이죠. 11절로 볼까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재물은 교만과 자신감을 북돋아줄 뿐이고 부와 교만은 항상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은 부자들이 유명한 잔치에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뭐랄까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국가 조찬 기도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간증하는 소리들을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언제 그 국민일보를 보니까 어느 분은 하루에 두세 군데 이렇게 간증하면서 1년을 보냈다 하는 그런, 그래서 뭐 1000회 이상을 간증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횟수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두세 군데 간증했다는 말이 맞는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그들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간증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시죠.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하여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이 세상 재물에는 가난하고 믿음이 부요한 사람은 부자들의 간증을 듣고 그것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 내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간증이 사실일지라도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저도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많은 간증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도 해보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 보았습니다만은, 때로는 간증이라고 하는 참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만은 너무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단 말씀이죠. 매우 실제적인 자문이지만 그냥 간과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로 가보실까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이것은 위대한 자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죄를 감추려고 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여러분은 보통 교회 안에서 죄의 암을 덮어주고 있는 침묵의 붕대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싫어하죠. 오히려 그 죄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 죄가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서로 그것이 편한 거 아니느냐. 그러나 본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잘 아는데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죄의 공적인 고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고백은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죄가 처리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친구 앞에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은 커다란 실수입니다. 누구 앞에 죄 없는 것으로 보이려고 하시지 말고요. 주님 앞에서 긍휼함과 깨끗함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14절을 볼까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하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잠언 9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모르겠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강퍅하게 하는 자의 반대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게 행합니다.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매기 목사님이 하나의 편지를 당신이 받은 것을 여기 소개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교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말을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라는 편지를 이 매기 목사님이 받았다는 거죠. 저도 그러한 생각을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자세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데 이 매기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교회의 목사들이나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또 현재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 참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신앙을 버리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까?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성경에서도 신자들에게 격려해야 할 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저는 뭐 목동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이 목회를 하면서 특히 지역교회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고백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들,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무 감싸주고 안아주다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제가 현대교회에 대하여 너무 비판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우리 애청자들, 그러한 성도들에게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의식하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잠언들은 마치 우리들에게 꼭 맞는 의복처럼 우리 자신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란 말이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니까요. 17절을 보실까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24절 한 절 더 보고 우리 찬송 듣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이건 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못하는 사람치고 성공하고 잘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시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2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9장 1절 말씀을 볼게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책망하시지만 사람들은 계속 죄를 범하고 있죠. 내 자신의 체험으로도 나는 비판이 내리기 전에 경고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경고를 무시하다가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매기 목사님이 이 텍사스의 달라스에서 어느 날 밤 당신의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계셨대요. 어떤 극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부서진 자동차가 있었고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모습의 자동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기 목사님이 신학교로 돌아오자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차는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 여자친구와 함께 몰고 가던 중에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그들은 또 다른 소녀를 자기들과 함께 가자고 초대하기 위해서 차를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안 돼! 오늘 저녁에는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에 참석하자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마침내 그녀를 성경 공부 장소까지 데려다 주었는데는 동의했지만 함께 그 성경 공부 모임에는 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소녀를 내려다 주고 가는 도중에 이 소녀는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했던 것이죠. 그녀는 자기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렇게 말해 주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웃으면서 그녀를 내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 가면서 얼마나 속도를 냈겠어요. 한 5분 정도 그들이 속력을 내면서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다른 차와 충돌하여서 그 둘이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매기 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하는데 그 전도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약간 뭐 비꼴 수도 있었겠고요. 뭐 비아냥거릴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서 간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신뢰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라자손이 그렇죠. 다단이 그랬죠. 아빌람이 그랬죠. 베사살이 그랬죠. 이세벨 등등 여러 가지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2절 말씀을 볼까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우리는 앞에서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민족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민족에게도 이러한 의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기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의의 편에 서는 사람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의인 하나가 뭐랄까요? 정당 10개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은 4절로 가볼까요?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도 우리가 참 의미 있게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다윗은 참 훌륭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의로운 통치자였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집단을 뭐랄까요? 건전하게 못 다스렸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심판을 통하여 자기의 나라를 세우실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은 멀찌감치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땅 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휴거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까요. 오늘날 뭐 우리 사회도 보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특별히 그 생명공학 분야 쪽에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 뭐 얼마나 누가 뭐 진실되냐 아니냐 그런 공방들 뭐 논문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서로 많이 하면서 지내셨을 텐데요.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정의롭게 공의롭게 못한다고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시니까요. 자, 29장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의 공로를 인정해야 하죠. 저는 어떤 개인에게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야 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첨은 잠언에서 살펴보듯이 이건 뭐라 할까요? 그 아첨 그 자체는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이는 마치 과도한 양의 꿀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때는 좋은 것이지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털어놓지 않습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참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참 이 목회를 하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을 말이죠. 너무 이렇게 미화해서 포장해서 말을 하는 것.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을 듣다 보면 제가 죽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아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주의 기울여서 생각해내야 될 것입니다. 10절을 보실까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좀 번역을 해서 보았으면 하는데 피 흘리는 사람은 완전한 자를 미워하지만 정직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돌아보느니라. 여기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살인과 증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미 살인죄를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살인하였으며 그 마음속에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쉽게 그리고 깊이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이 이 세상에 죄를 가져다 줄 뿐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자기들과 같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어요. 가인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그 마음속에 살인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자기 동생을 미워했지 않습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맞는 말씀이에요. 11절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화내는 것을 상당히 조심합니다. 아주 그 잘 감추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얼굴이 금방 벌개지고 그냥 언성이 높아지고 막 이렇다 앉았다 막 그러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에 매우 조심하는 것이죠. 12절을 보세요.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 그 하인은 다 악하니라. 부모들은 자녀를 성실하게 징계하고 그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모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지도자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방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행위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에게 반영되는 것이니까요. 여기에서 묘사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악한 통치자의 모습입니다. 17절을 보세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기에서 다시 징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죠. 18절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거 참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참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죠. 여기서 묵시란 사실상 영적 이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을 아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귀하고 희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므로 당시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필요, 사무엘을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올바로 전해주셨단 말이죠. 여호수아는 일부 사람들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켰던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분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 가운데 하나란 말이죠.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 잠언이 29장이 기록될 요 당시는 말이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복사한 잠언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솔로몬 왕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잠언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잠언의 마지막 장이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며 그가 바로 르무엘 왕, 솔로몬의 다른 또 하나의 이름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수르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잠언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자녀의 어깨나 머리에 손을 얹고 자녀가 형통케 되길 기도해주는 책 365일 자녀 축복 안수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